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숄츠 독일 총리가 국내의 비판 속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12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그간 외국 정상을 만나는 걸 제한하고 외부 활동도 축소해왔지만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기로 한 겁니다. 숄츠 총리는 4일 독일 재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주요 7개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숄츠 총리를 환영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금 국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고 지적하고 영향력 있는 강대국인 중국과 독일은 이 변화와 혼란의 시기에 함께 협력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독일과 유럽연합이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안보틀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침공이나 전쟁이란 표현 대신 분쟁이나 갈등 같은 말을 써왔는데 숄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특별히 나는 법치에 근거한 세계 질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을 부각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6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에서 국무부가 지난 2일 호주에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C-130J-30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24대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수송기에는 미사일 경보 시스템과 열추적 미사일 대응 체계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24대와 관련 장비의 금액은 약 63억 5천만 달러입니다. 호주는 미국의 수송기 구매를 통해 기존 노후 수송기를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매와 관련해 미국 의회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러시아에서 화재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코스토라마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시각 오늘 불이 나 1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불은 오전 7시 23분께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카페는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한 남성이 실내에서 조명탄을 발사하면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미국에 20여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4일 미국 내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1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31만 5천 개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약 0.2%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전년도 대비 4.7%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간 경색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생긴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노동자 한 명당 1.9개의 일자리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업자 수보다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헤르손에서 주민 7만 명을 강제 이주시킬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행정부 수반 블라디미르 살도는 주민 최대 7만 명이 6일부터 러시아 본토나 헤르손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은 이 같은 이주가 민간인 대피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현지 주민을 민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시민들에게 둘러싸임으로써 어느 정도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과 군사훈련을 감독할 안보지원본부를 독일에 설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4억 달러 추가 원조에는 호크 방공미사일을 개조하는 자금과 45대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CEO죠. 일론 머스크 씨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CEO 직도 겸하기로 했습니다. 새가 지저귀다라는 뜻을 가진 트위터는요. 작은 파랑새 모양의 로고로 유명한 소셜미디어 업체인데요. 머스크 씨는 최근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머스크 씨는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 말고도 이미 두 개의 기업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그는 다섯 개의 기업을 거느린 재벌 기업인이 됐습니다. 머스크 씨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파라그 아그라와 CEO 등 주요 임원진을 해고하며 칼바람을 예고했는데요. 며칠 전 앞으로는 자신이 트위터의 CEO 일을 할 거라고 발표한 겁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머스크 씨가 임원들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머스크 씨의 최측근인 알렉스 스피로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전체 직원의 25%를 1차 정리 대상으로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고요.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는요. 이 머스크 씨가 테슬라에서 일하던 직원 50여 명을 추려서 트위터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작업은 머스크 씨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새로운 느낌의 트위터를 만들기 위한 행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머스크 씨의 트위터는 벌써부터 시끌시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의 유료 계정인 트위터 블루의 서비스 요금 인상 조처 때문인데요. 트위터는 그동안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 블루 이용자에 한해서 매달 4달러 99센트를 받아왔고요. 기업이나 기관, 유명인 등의 계정에는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파란색 인증 표시를 무료로 붙여줬는데요. 이를 19달러 99센트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설가 스티븐 킹 같은 유명인들은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 블루를 지키려고 매달 20달러를 낼 생각은 결코 없다면서 반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머스크 씨는 광고 수익만으로는 트위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8달러면 어떠냐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8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는 엉뚱한 천재, 괴짜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트위터 인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첫 번째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죠. 새가 자유를 찾았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과연 머스크 씨의 새장을 열고 파랑새들의 자유로운 비상이 시작될지 한동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첫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올해 미국에서는 11월 6일을 기해 일광 절약 시간제가 해제됐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s, 흔히 Summertime이라고 하는데요. 6일 새벽 2시를 기해서 Summertime이 해제되면서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됐고요. 이에 따라 이곳 워싱턴 등 미국 동부 지역과 한반도의 시간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절약제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일광절약제 시간제를 처음 도입한 건 1918년 1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1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일광절약제 시간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시간 조정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차가 달라지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수면이 부족하고 주의력도 부족하고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이런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 업무 측면에서도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초래되는 불편이 작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지난번 미 상원은 더 이상 시간을 조정하지 말고 영원히 일광절약 시간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의 벽에 부딪혀 표류 중인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일부 하원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뉴요커들의 연봉 공개.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 거주하는 이른바 뉴요커들은 이제 어떤 직업이 얼마를 받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바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급여 투명 공개법에 따른 건데요. 이 직업은 직원이 4명 이상 모인 업체는 구인 광고를 내거나 내부 승진 또는 전근 희망자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지급하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5 또는 그 이상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최저 $12, 최고 $17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 회사 측의 구인 광고와 급여 정책을 쇄신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유예 기간을 거쳐 25만 달러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 법은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이라는 원칙에 따라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은 초비상이 걸렸고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반발도 작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인 광고의 구체적인 임금이 공개되면 동종 업계나 다른 직원과 비교되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쏟아지고 이직 본물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미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콜로라도주에는 비슷한 법이 있고요. 내년에는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과 캘리포니아에서도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2일과 3일 연달아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저희 BOA가 전해드린 최신 소식들이 이번 주 독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럼 3일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이 3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총 6발입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 3발을 발사했는데요.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약 1시간 후인 오전 8시 39분경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는데요. 한국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2단 분리 후에 정상 비행에 실패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도나 비행거리는 파악됐습니까?
네, 최고 고도는 약 1920km, 최고 속도는 약 마하 15,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파악됐고요. 이날 오전에 발사한 세 발 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비행거리가 약 330km, 고도가 약 70km, 그리고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네, 또 앞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는 않았다면서 기존의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날 미야기현, 야마카타현, 니가다현 등의 피난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날 북한이 발사한 또 다른 세 발은 시차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날 밤 9시 35분경부터 9시 49분경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의 이 추가 발사는 미한연합훈련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네,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서 4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3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이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에는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그리고 한국공군의 F-35A, F-15K 전투기 등 총 240여 대 군용기가 참여하는데요. 한국공군은 이날 훈련 연장과 관련해서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 7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현실화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 연장 결정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전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한연합훈련의 연장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을 도외시하고 오직 도발에 집착하면서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역시 독자들이 많이 읽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일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 한 발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 한반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섰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낙하 지점이 어딘가요?
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51분경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세 발 가운데 한 발이 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의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NLL 남쪽으로부터 26km, 한국 속초에서는 동쪽으로 57km, 울릉도에서는 서북쪽으로 167km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울릉도 일대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네, 울릉도에는 이날 오전 8시 55분경에 약 2, 3분 동안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요. 일부 주민들은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걸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전해졌나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은 분명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걸 지시했다면서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가요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 국방부의 반응, 이번 주 독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이 1일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 방어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철통 같은 동맹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도 이번 주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이 최근에 잇따라 폴란드에 무기와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있죠.
네, 한국 방산 기업인 한화 디펜스는 지난달에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지난 7월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나토의 동부방어에 활용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폴란드 정부 쪽의 얘기도 들어보죠.
네, 마리우시 부하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 한화 디펜스와의 계약식에서 선물을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거라면서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 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폴란드의 이런 무기 계약에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과 규칙, 규범 위에 세워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관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건 고무적이라는 이런 의견을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서 민주주의 무기고를 재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의 경쟁자가 될 만큼 성장했지만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방위산업은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 간의 경쟁이며 이는 현대 경영과 산업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그 누구도 한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한국의 방위산업계가 성장 중이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군사 전문가의 평가도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이 점점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면서 미국은 국내법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폴란드에 항공기나 다연장 로켓을 판매한다면 미국은 해당 거래에 일정 비율의 연구개발 비용을 부과해서 결국은 판매가를 증가시킨다는 건데요. 이는 미국의 방산업계와는 관계없이 미국 의회가 강제해서 미국 국방부가 부과하는 요구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걸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이 제공하는 걸 최대한 활용하려 할 거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탈북민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한 소식도 이번 주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네요.
네, BOA 김용권 기자의 단독 보도인데요.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A씨가 이번 주 난민 지위를 받아서 미국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과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BOA에 A씨가 긴 여정 끝에 지난 31일 오후에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에 미국에 파견됐다 탈북한 후에 C국으로 이동해서 현지 미국 대사관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었습니다.
네. 자, 탈북 난민이 올해 입국한 게 지금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에 따르면 탈북 난민은 지난해 11월 여성 일가족 3명, 남성 1명 등 4명이 입국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 A씨가 들어오면서 미국 의회가 2004년에 채택한 북한 인권법의 근거에서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의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여덟 번째 시간으로 1920년대부터 태평양 전쟁기까지 활동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이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유일한과 함께 유한 주식회사를 세웠던 1925년 무렵 미국의 태평양 연구소가 주최하는 범태평양 회의가 그해 7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됩니다. 서재필 연구관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이 회의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재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 회의로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설명합니다.
태평양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 인도, 중국 등 태평양 연안국가의 저명한 제야인사들이 모여서 태평양 연안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국내에도 알려져서 YMCA 총무였던 신흥우가 준비해서 송진우, 김양수, 유옥겸, 김종철 등과 함께 여기에 한인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국민회와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로부터 이 회의에 한인 대표 고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예, 한인 동포들도 이 회의를 일본의 학정을 알리고 한국 상황을 태평양 연안국가들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국민회의와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이 서재필에게 연락을 해서 이 회의 한국 대표단의 고문으로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서재필은 여기에서 흔쾌하게 이것을 승낙을 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인 대표들의 발표를 응원하고 그리고 회원 자격을 문제 삼는 일본 대표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표였던 신흥우가 일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범태평양 회의 상임위원으로 당선되었고 이 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필립 제이슨 상하이가 파산한 뒤 서재필은 6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 펜실베이니아 대학 의학부에 특별학생으로 등록해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의학계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서재필은 당시 상황을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모든 재미동포가 독립운동에 진력하게 됐는데 나도 3년 가까이 이 운동에 나의 시간과 재산을 모조리 바쳤다. 그리하여 나는 사실상 파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한 서재필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시 의학의 길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일푼이 된 나는 이제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다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시 사업을 경영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었다. 유일한 방도는 한 번 더 의학을 연구하여 학문과 기술이 모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길이었다. 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연구생으로 들어가 2년간의 수련을 쌓았다. 그 2년이 지난 다음 나는 펜실베니아 어느 병원에 취직이 됐다가 몇 년 후에 레딩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전임이 됐다.
서재필은 의학 재연수를 마쳤지만 자금이 없어 병원을 개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병리학을 연구해 그 결과를 의학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에서 31년에는 필라델피아 서부 레딩에 있는 성 요셉 병원에서 병리학자로 근무했고 1932년에는 찰스턴 종합병원에 초빙돼 1934년 봄까지 병리학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지나치게 과로했던 탓인지 1934년 봄 무렵 폐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미주와 한국에서는 서재필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서재필은 1936년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개인 병원을 개업했고 차차 의사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941년 8월경 평생 반려자였던 부인 뮤리엘 암스트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서재필의 경제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개인적인 파산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제관에 변화가 생겼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 이황직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1890년대 또 1910년대 뭐 20년대까지 전부 자유주의 우승열패 뭐 사회진화론 이런 게 지배하던 시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서재필도 뭐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자유주의 경제관이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지지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럼 개인적으로는 20년간 경영한 회사가 파산을 해서 자기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그러면서 이 미국 경제가 또 1920년대 후반부터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자유자본주의의 실패의 거대한 실패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서재필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마침 거기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관점들을 마침내 서재필도 수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서재필이 1935년 월간지 중앙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이황직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30년대 중앙이라는 월간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소재필이 국가의 시장 규제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본주의가 아무리 좋은 체제라고 해도 너무 불평등이 심하면은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경제라는 것에 도덕과 자비라는 어떤 인간성의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걸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자본주의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시장의 실패 상황에서 그리고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하고 그다음에 도덕이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attack yesterday on the Hawaiian Islands has caused severe damage.
1941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자 70세가 넘은 노인 서재필은 징병 검사관으로 자원하여 1942년 1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봉사했습니다. 서재필은 일찍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해인 1941년 봄 의용보에 그는 미국 국방운동에 우리 한인이 공헌할 바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그 외 미국 영지에 사는 동포들에게 필자가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다만 미국을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여서 각자 자기가 가진 재간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책임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국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려는 성의를 바라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그 혜택으로 우리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리라고 깊이 믿습니다.
한편 서재필은 태평양 전쟁 기간 이른바 자유한인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1941년 12월 7일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이듬해 초부터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주 주미 외교위원부와 재미 한인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미국으로부터 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대회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1942년 2월 27일부터 3일간 3월 1일까지 3일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이 한인 자유대회가 그것인데 이 대회에서 서대필이 참여해서 한미 협력을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쟁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미 협력에 대해서 역설을 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이 대회에서 폐회 연설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는 여기서 참석자들에게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300만 한국 국민은 일본과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50년간 여러분의 말에 의지해온 여러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한국과 세계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인물로 돌아가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여덟 번째 시간으로 1920년대부터 태평양 전쟁기까지 서재필의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0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모스크바에서 이오시프 스탈린과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일이 동쪽과 서쪽 두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일 군사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독일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군 지도자들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공격을 개시해 독일을 재빨리 공격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이 작전을 지지했습니다. 소련군은 영국군과 미군이 서쪽에서 독일군과 싸우기를 바랐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다른 지도자들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너무 급하게 독일을 침공하는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독일군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급한 침공 작전은 자칫 실패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작전 실패가 곧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군과 미군은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대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는 이탈리아군과 독일군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군은 1940년 말부터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과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영국군은 먼저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이탈리아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영국군은 리비아 전역에서 이탈리아군을 성공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탈리아군 병사 1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고 13만 명 이상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영국군이 리비아 전역에서 이탈리아 군을 몰아냈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북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진격을 막기 위해 독일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인 에르빈 롬멜 장군을 이탈리아 군 지휘관으로 파견했습니다. 롬멜 장군은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롬멜 장군은 영국을 리비아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토브룩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에서 영국군 탱크 900대 중 800대 넘게 파괴하거나 포획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에르빈 롬멜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의 전진은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롬멜 장군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뒤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에 의해 독일군은 리비아 트리폴리까지 서서히 후퇴했습니다.
1942년 1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연합군의 작전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영국군이 동쪽에서 롬멜 장군을 공격하면 아이젠하워 장군의 군대가 서쪽에서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 장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전투 경험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미국과 영국이 양쪽에서 공격하기 전에 재빨리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끔찍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서부 카세린 협곡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젠하워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고 3개월 뒤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과 합류해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독일군을 항복시켰습니다. 이로써 북아프리카 전투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지중해 남부에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유럽에 있는 히틀러의 군대를 남쪽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7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독일군은 탱크를 동원해 연합군에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전진했고 곧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연합군은 독일군이 시칠리아를 떠나 이탈리아 본토로 향하게 했습니다.
1943년 7월 말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권력을 잃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무솔리니를 구출하고 독일군의 보호를 받는 새 정부 수립을 도왔습니다. 연합군은 여전히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독일군은 얼마 동안 연합군이 해안 지역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전투에서 병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서서히 이탈리아 북부로 전진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군을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놀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허쉬 초콜릿 제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허쉬 초콜릿으로 캔디의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허쉬 초콜릿.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소도시 허쉬에서는 연중 쉬지 않고 허쉬 코코아, 피넛버터 컵, 허쉬스 키스 등 80여 가지의 캔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초콜릿 캔디 제조회사 허쉬 컴퍼니는 1년에 약 5억 킬로그램이나 되는 캔디를 만들어서 세계 9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회사의 연매출은 2010년 기준으로 74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예, 자, 74억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쉽게 참 짐작이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의 1년 총 대외 수출액이 약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갑절이 더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든 인물, 바로 밀튼 허쉬인데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돌려준 기업인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밀튼 허쉬는 1857년 펜실베니아주 중부 랭커스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근데 그다지 안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요.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부모들의 결혼 생활도 원만치가 못했는데요. 서로 떨어져 산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결국은 밀튼이 10살 때인 1867년에 이혼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아들 허쉬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밀튼 허쉬는 12살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죠. 그리고는 한 독일의 신문사에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자를 잘못해서 기계 속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는데 그러자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예, 자 이제 12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린 나이인데 참 안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밀턴은 랭커스터라는 도시에 있는 캔디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초콜릿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미국의 캔디 회사에서는 이 카카오를 원료로 하는 짙은 갈색의 이 초콜릿을 다른 캔디의 껍질을 씌우는 재료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초콜릿이 지금과는 달리 쓴맛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밀튼은 거기서 이 캔디 제조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밀튼에게 그러지 말고 캔디 가게를 열어보라고 권고를 했죠. 그래서 밀튼은 18살 때 펜실베니아주 수도인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거기서 가게를 열었는데요. 6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아이고, 일이 참 쉽게 잘 안 풀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멀리 서부의 콜로라도 주로 갑니다. 거기서 캔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만드는 건 캐러멜이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과자죠.
예.
그래서 캐러멜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또 좋은 캐러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도시 뉴욕과 시카고에서 캔디 가게를 또 열었는데 여전히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 고향인 랭커스터로 빈손으로 돌아오죠.
예, 자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쟤는 사업은 못하는 애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바람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밀튼은 좌절하지 않고 고향에서 랭커스터 캔디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캐러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요. 우유를 반드시 신선한 걸 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끈적거리는 것이 좀 덜한 그런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손님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날 영국인 수입업자가 한 사람 찾아와서요. 밀튼의 캐러멜을 맛을 보더니 엄청난 양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 밀튼의 캐러멜이 점점 더 알려지게 되고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예,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머지않아서 이 밀튼의 캐러멜 회사는 펜실베니아 주 최고의 사업체로 성장을 하고요. 이어서 전 미국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이 새로운 캐러멜 하나가 허쉬를 부자로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초콜릿 캔디를 만들지는 않았나 보죠?
맞습니다. 그러나 1893년 시카고에서 대규모의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박람회가 밀튼 허쉬의 삶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 박람회에 독일에서 만든 초콜릿 기계가 선을 보였는데요. 밀튼은 그걸 본 순간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캔디는 초콜릿에 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기계를 삽니다.
예,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군요.
그렇죠. 밀튼은 운영하던 캐러멜 회사를 팔고요. 전혀 새로운 대규모 회사를 차립니다. 펜실베니아의 넓은 옥수수 농장 지대에 초콜릿 공장을 차린 거죠.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함께 있는 조그만 도시를 하나 새로 건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도시가 바로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허쉬라는 곳인데요. 예리한 판단력에 과감한 투자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변에 있는 여러 목장들이 초콜릿 공장에 신선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게 연결망을 구성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또 대박이 났습니다. 그 비결은 이 카카오 열매에 무지방 우유, 그러니까 그 기름기가 없는 우유,
예.
이것을 섞어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허쉬사는 세계 밀크 초콜릿 캔디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It's chocolate. Oh, it is. It's chocolate.
이 직원들도 밀튼 허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밀튼은 직원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요. 보수도 후하게 주고 또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또 때로는 회사의 이익금을 직원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밀튼 허쉬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밀튼 허쉬는 40세가 넘은 1898년에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캐서린 스위니라는 여성이었는데요. 허쉬 집안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허쉬 집안은 개신교 계통의 메노나이트 신자였는데 스위니 여인은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은 했는데 부인이 계속 몸이 안 좋아서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캐서린 허쉬는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부인은 죽기 전에 남편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전액 무료인 학교를 세우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까지 마련을 해줬죠.
예. 자, 이 학교의 이름이 바로 밀튼 허쉬 스쿨인데요. 그런데 이 재단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인이 사망했을 때 이 회사 주식을 학교에 기부했는데요. 당시 돈으로 6천만 달러나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나중에 남녀 또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학하는 학교로 발전을 했고요.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00여 채의 집까지 지어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대학병원까지 설립을 했죠.
예,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메디컬 센터가 바로 이 허쉬 학교 재단이 설립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현재 이 메디컬 센터는 양질의 의과대학과 함께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 대형 의료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1930년대 전 미국을 강타했던 이 대공황 때도 허쉬나 또 그 직원 또 허쉬 마을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기업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도 겪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 큰 허쉬 호텔을 또 스포츠 센터를 지었는데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를 오히려 더 제공해 주었죠.
예. 자, 한때 전 미국 밀크 초콜릿의 90%를 생산했던 허쉬, 문화센터, 또 공연장, 캔디 제조 과정 견학장, 그리고 놀이공원까지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됐죠.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연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곳으로 불리는 도시가 바로 이 허쉬인데요. 캔디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는 1945년에 유산을 사회에 넘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자, 허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허쉬가 이 시대 가장 바람직한 기업인상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밀크 초콜릿으로 세계를 지배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 밀튼 허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량희였고요. 고맙습니다.